여러분,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죠. 고난, 희망, 도전, 뭐 여러 가지 많은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은 저는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뭐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떠나보내고 또 만나고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좋은 부모를 만나는 거 좋고요. 좋은 친구, 그리고 좋은 배우자, 그리고 좋은 선생님, 그리고 좋은 교인 만나는 거, 이것이 바로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행복은 거창하게 뭐 돈을 수백만 달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수십억 달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죠.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시죠. 예쁜 여자를 만나면 3년이 행복하고 착한 여자를 만나면 30년이 행복하고 지혜로운 여자를 만나면 3대가 행복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잘생긴 남자를 만나면 결혼식 3시간이 행복하고 돈이 많은 남자를 만나면 통장 3개의 행복이 있고 그다음에 가슴이 따뜻한 남자를 만나면 일생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 만남이 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좋은 친구, 좋은 스승을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요즘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슴이 따뜻한 이 게인스빌 우리 한인교회 성도들을 계속해서 한 달 넘게 만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참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만남이 있어요. 그 만남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생명, 나의 희망, 그리고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면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없어요. 여러분,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만은 건성으로 만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친구 관계 속에서 그냥 인사만 하고 악수만 하고 그냥 만나는 사람이 있고 정말 보고 싶은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만남은 똑같은 만남인데 만남이 달라요.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어떻게 만나느냐? 인격적으로 만남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 헌신으로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들이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행동했으며 또 어떻게 장렬한 죽음으로 끝났는지를 우리들에게 잘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지만은 25살까지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님 따라서 교회 다니고 또 청년회 활동하고 청년회장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러나 25살 때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참 저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고 또 이제 그 인생의 미래를 설계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또 대학생활과 직장생활을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공무원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늘 부유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참 좋은 부모님이셨습니다. 신앙의 향도가 되시는 부모님이셨고 특별히 우리 어머님은 마치 디모데의 그 외할머니와 같은 그런 참 신앙의 어떤 그 계승을 가져왔고 그래서 저희 가정은 이제 이렇게 4대, 5대째 이르는 그런 신앙의 가정이었습니다만 저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인생길을 헤쳐나갔습니다. 대학 때는 제 꿈이 있었어요. 제 꿈은 바로 외교관의 꿈이었습니다. 참 외교관이 되어서 뭐 세계 방방곡곡에 가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좀 해보고 싶은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바로 2살 아래 동생이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산산이 깨어지고 그리고 나서 인생이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하고 또 주님의 부르심이 뭔가를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살았습니다. 결국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의 불순종이 결국 동생의 죽음을 가져온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 동생은 서울대학교 재학학과를 나오고 UBF에서 4년 동안 열심히 봉사하다가 장로의 신학대학원에 1년 다니다가 군대 가서 그만 교통사고로 20일간의 식물인간으로 있다가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25살 꽃다운 나이에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저는 그것을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끗하고 착한 그리고 사역으로 대학생활을 정말 순수하고 깨끗하게 한 이 젊은이를 왜 빨리 그렇게 데려갔었는지 저는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꿈을 접고 저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저는 한 5년 동안을 근무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한항공에서 5년 동안 근무하다가 지금의 아내를 만났고 남매를 하나님이 선물 주셔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매년 연말마다 마음속에 늘 답답함과 뭔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있는데 제가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또 병원에 입원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결국 두손 들고 순종하고 회사를 그만두고 그리고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서 결국 이제 목사가 되어서 32년 동안 참 부족하지만은 주님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늘 저는 어디 가서 간증할 때 저는 동생을 죽인 사람입니다. 이렇게 저는 간증합니다. 물론 어떤 실정법상의 어떤 살인죄가 아니라 신앙적으로 보면은 제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제가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동생을 먼저 부르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죄책감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이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또 정말 헌신이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만이 결국 헌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 헌신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자 그대로 몸을 드리는 거예요. 몸을 드리는데 여러분 몸만 드리면 그게 헌신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 전 인격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헌신이에요. 이 성경을 보면은 정말 헌신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헌신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구약성경이에요.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그리고 다윗, 이사야 등등 이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순종하고 그리고 헌신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구약성경이에요. 신약성경은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완전히 변화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신약성경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막달라 마리아, 삭개오,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 그리고 바울 이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헌신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간 아틀란타를 다녀왔습니다. 참 아틀란타 처음 가본 곳이었습니다. 이 조용한 게인스비를 떠나서 그 아주 큰 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코카콜라 회사에 가서 참 콜라를 너무 많이 마셨습니다. 세계 각국의 콜라를 다 마셔봤습니다. 그런데 역시 미국 오리지널 그 콜라가 제일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일정의 제일 하이라이트는 역시 마틴 루터 킹 목사님 그 기념관을 방문했던 일입니다. 뭐 그저 늘 듣고 또 저희 그저 뭐 신학교 시절이나 설교할 때도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I have a dream이라고 하는 그 참 연설, 그것을 늘 좋아했던 그런 본인으로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고, 그가 39년이라는 짧은 생을 살았지만은 그는 정의, 평화, 평등이라는 그 가치를 위해서, 흑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비폭력적으로 결국 싸워서 승리를 얻었고, 결국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참 흑인들이 참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된 것을 생각하면서 참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여러 기념관을 다니고 그 사진을 보면서 또 육성을 들으면서 이렇게 참 자기 민족의 또 세계 인류의 어떤 평화와 평등, 정의를 위해서 정말 자신의 몸을 헌신한 그런 이런 마틴 루터 킹 목사님, 또 그 밖에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하는 아인슈타인, 리빙스턴 이런 많은 사람들이 헌신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인류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11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친하게 지냈던 이 나사로를 비롯한 삼남매, 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은 제자들은 빨리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오히려 이틀을 유대에 가서 계시다가 나흘째 되는 때 이 베다니 나사로의 무덤에 오셔서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참 장사되었던 나사로가 정말 이 모든 그 배헌겁을 두른 채로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던 것이 바로 베다니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유대 공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피하소서, 잠시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곳에 피신하셨다가 이제는 명절이 가까웠기 때문에 다시 베다니로 들어가셨어요. 이 소식을 들은 이 나사로의 이 삼남매는 정말 어떻게 주님의 은혜에 보답할까? 가장이요 또 오라비인 나사로를 그 살려주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생각하면서 그들은 참 잔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삼남매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헌신이 무엇인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마르다의 헌신이 있습니다. 마르다는 큰 언니죠. 마르다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내가 정말 헌신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she worked라고 그랬어요. 아마 일을 했어요. 그 무슨 일이냐? 자기가 늘 하는 장녀로서 이 삼남매의 모든 음식을 도맡아서 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수님께 음식을 만들어 드리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음식을 만들어 드렸어요. 여러분, 헌신이라는 것은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늘 하는 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바로 헌신이에요. 내가 늘 하던 봉사, 내가 늘 하던 기도, 내가 늘 하던 모든 일이 결국 주님께 헌신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뭐 거창한 일을 하고 내가 헌금을 많이 하고 내가 뭐 교회를 위해서 뭐 어떤 물건을 기증하고 뭐 이런 것들이 헌신은 아닙니다. 그런 것도 있어야 되지만은 중요한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로, 내 재능대로, 내가 받은 하나님께로 받은 그 은사대로 봉사한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마저 사장해놓고 그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참 한국교회를 많이 염려하십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땅에 추락, 땅에 떨어져 있어요. 모든 대형교회 뭐 목사들의 비리,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일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금 만신창이 되어서 참 일어날 줄을 모르고 있는데 참 저도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고, 저도 참 그 원인 제공자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저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한국교회가 그랬을까?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처참하게 이렇게 추락했을까 생각해 해보다가 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그 일상의 삶을 살지 않고 뭔가 좀 더 이름이 나고 생색이 나고 뭔가 거창한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로 아시잖아요.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대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것이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일이에요. 꼭 다섯 달란트를 받아야 되고 꼭 두 달란트를 받아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한 달란트를 받았으면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더라면 아마 주인이 돌아와서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종보다 더 많이 칭찬했을 것인데 오늘날 한국 교인들은 이 한 달란트를 땅에다 묻어놓고 그리고서 결국 주인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마르다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자기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어요. 아마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예수님이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아, 이건 마르다의 솜씨지? 아, 정말 맛있구나. 아마 그렇게 아마 칭찬하셨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또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대로 열심히 봉사하는 거예요. 또 내게 맡겨주신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게 주님께 헌신이 되는 일이에요. 내가 직장인이면 직장에서, 내가 학생이면 학생으로서, 내가 또 가장이면 가장으로서, 아내로서, 또 자녀로서 이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미국 공항 가운데 가장 비행기가 많이 뜨고 내리는 공항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카고 오헤어 공항이라고 합니다. 이 시카고 오헤어 공항은 원래 그냥 시카고 공항인데 오헤어라고 하는 이 공군 전투 비행사의 이름을 붙여서 그 이름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이 오헤어는 2차 대전 때 전투 비행사였습니다. 그는 이 태평양에서 출격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항공모함에서 이제 이륙해서 어느 지역을 공격하는 그런 명령을 받고 다른 편대와 함께 이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계기판을 보니까 아, 기름이 조금밖에 안 남아 있었어요. 어젯밤에 하사관이 다 체크를 해놨어야 되는데 그걸 체크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편대장에게 내가 이렇게 연료가 없으니 나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빨리 돌아가라. 그래서 이 오해요. 전투비행사는 이제 자기 편대를 떠나서 이제 항공모함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아,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저 앞에 적군인 일본 비행 편대가 항공모함을 향해서 돌진하는 것을 보았어요. 지금 항공모함은 다 출격해서 좀 무비, 아무 어떤 대책이 없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수백 명의 생명이 저 일본의 저 전투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해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저 일본 비행편대를 흐트러 놓아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옆에 달린 그 기관총에 계속해서 비행기를 한 대 두 대 떨어뜨리고 그리고 이 총알이 떨어지자 자기 아기를 가지고 옆에 있는 그 일본 비행기를 부서뜨리고 그래가지고 결국 이 놀란 일본 편대가 그만 돌아가고 말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오해요 전투비행사는 항공모함으로 무사히 돌아왔어요. 이 모든 사실이 그 파괴된 그 자기 비행기의 모든 기록에 들어있었고 결국 이 오해어는 미국의 가장 큰 훈장을 받았고 또 그의 그 무공, 그의 모든 그 헌신을 기념하기 위해서 시카고 공항을 오해어 공항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생명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열심히 헌신한 이 전투비행사 오해어. 바로 이것이 조국을 위해서 헌신한 그는 위대한 군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큰 일, 거창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작은 일이라도 정말 목숨을 바쳐서 헌신한다면 그것이 조국을 위해서 또 그 공동체를 위해서 참 큰 위대한 일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마리아는 늘 소심하고 3남매 가운데 막내이면서 늘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던 그런 처녀였습니다. 그리고 그 오라비, 그 나사로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내가 대접할까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실 때 이 마리아는 결단을 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아끼는 것을 주님께 드릴 수가 있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네,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 어떤 책에 보니까 결혼할 때 가지고 가는 그 옥합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주님을 위해서 자기가 일생 준비하고 간직한 그 옥합을 깨뜨렸어요. 여기 보니까 성경에 300데나니라 되는 그 엄청난 그런 향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00데나리온은 유대인의 거의 1년치 임금과 마찬가지.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받는다고 하면은 300일을 일해야 얻을 수 있는 그 엄청난 그런 그 옥합을 주님을 위해서 깨뜨렸어요. 마리아 행위는 정말 거룩한 낭비의 삶이었고 낭비의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낭비란 말은 좀 부정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라든지 내 가족만을 위해서 쓸데없이 허비하는 것을 낭비라고 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내 가족들만을 위해서 낭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사회를 위하여, 이웃을 위해서 낭비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낭비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정말 무엇을 낭비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젊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역량을 참 주님을 위해서 내가 아낌없이 쏟아 놓았는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죠. 근데 마르다는 가장 나이도 어린 그 처녀가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낭비했어요. 가장 아끼는 것을 주님을 위해서 드렸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마리아의 행동이 정말 예수님을 감동시켰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감동하시는 것은 일상적인 뭐 마르다와 같은 그런 일을 해도 뭐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시겠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감동하시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정말 이 거룩한 낭비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정말 나의 가장 소중한 것,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주님의 제자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제자. 제자의 길이 있어요. 제자는 성명을 받으면 안 돼요. 제자는 어떤 고난과 핍박과 손해와 불이익을 당해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제자의 길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제자의 길이 무엇입니까? 자기 부정입니다. 자기 포기, 완전히 내려놓음, 이게 이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은 바로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참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교인으로 만족하려는 사람이 있고요, 신자라고 또 자부심을 갖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자는 스승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스승을 닮아가고 스승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제자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제자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참 저희들이 신학교 시절에는 조금 전에 불렀던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아골 골짜기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이 찬송을 막 속없이 목이 터져라고 외쳐댔어요. 그러나 졸업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목사가 되었는데 그 찬송을 부를 때마다 너무나 부족해 너무나 부끄러워요. 제 자신도 너무나 부끄럽더라고요. 그렇게 신학교 때는 열정과 그리고 순수함을 가지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아골 골짜기라도 내가 빈들이라도 저 섬이라도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리라고 그렇게 결단했지만은 세월이 지나고 목사가 되고 나서 보니까 편한 것을 원하고 어디 좀 큰 교회가 없는가를 찾고 이게 바로 저나 또 모든 사람들이 내려놓지 못함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게인스빌 교회도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더라고요. 선교사를 생각할 때마다 저는 참 훌륭한 분들이다. 대단한 분들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이 조국에서 목사로서 아니면 또 평신도로서 뭐 편안하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권리를 다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낯설고 물서는 곳에 가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바로 선교사들 아닙니까? 그래서 선교사란 이 목회자의 소명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해요. 이 알파가 뭐냐? 그건 고난, 핍박, 그리고 죽음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그 오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맞아, 화살에 맞아, 그리고 목이 잘려서 죽은 그런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한국도 많은 선교사를 배출했습니다. 또 많은 선교사들이 그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참 순교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방글라데시에서 참 순교하다 20여 년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정성균 선교사님도 있고요. 뭐 이태석 신부도 있고 또 제가 알고 있는 박누가 선교사라고 그 KBS 인간극장에 소개된 분인데 그분은 평신도입니다. 외과의사 뭐 편안하게 아주 잘 살고 있는 외과의사가 단기 선교로 단기 의료 선교를 필리핀으로 갔다가 그 필리핀에 가난하고 치료받지 못하는 그 주민들이 늘 아른거리고 눈에 선해서 그는 가족과 의논하고 모든 친지들과 동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 필리핀에 가서 지금도 24, 5년간 그 가난한 오지에 살고 있고 그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어요. 자기 몸은 만신창이 됐어요. 모든 병, 마지막에는 암까지 걸려서 한국에 나와서 항암치료를 받고 항암치료 끝나면 또 들어가서 그 가난한 필리핀, 네팔, 중국의 산간지방의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도 참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는 그런 선교사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과연 명예를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를 지고서 예수님의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치료함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정신을 본받아서 그렇게 자기 부정의 길을 걷고 있는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직도 움켜쥐고 있고 아직도 편안한 것을 누리고 아직도 우리는 정말 안전한 곳에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길은 자기 부인 그리고 자기 십자를 지고 주님만을 따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두가 다 선교사가 되라 모두가 다 목회자가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나의 직장이면 직장, 나의 가정 속에서 이 길을 걸어가라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서 목표를 세우고 주님을 위해서 가난해지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한 사람, 이질적인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가룟유다입니다. 가룟유다는 이 마리아의 이 거룩한 낭비의 행동을 보고 화를 냈습니다. 어찌하여 그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마리아를 책문했습니다. 오늘 요한사도는 이 가룟유다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돈께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을 자기가 살짝살짝 훔쳐가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가룟유다는 그 탐심 때문에 자기가 가장 그렇게 존경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은삼십에 팔아먹은 그런 참 배신자가 바로 이 가룟유다입니다. 남의 헌신, 남의 충성, 남의 봉사에 대해서 불평하고 결국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뭐 정부나 정치 뭐 이런 모든 세계 교회 안에도 있어요. 교회 안에도 나는 헌신하지 않으면서 남의 헌신에 대해서 별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한국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는 헌신하지 않으면서 남이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못마땅히 여기고 이 가룟유다처럼 비판하는 거죠. 어찌하여 왜 그렇게 허비하느냐 이렇게 들이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헌신은 오늘 마리아와 같은 또 마르다와 같은 그런 헌신을 원하시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 부르셨어요. 뭐 목회자로 부르시고 또 평신도로 부르시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재능을 주셔서 찬양대나 그 밖에 모든 곳에서 일하시도록 부르셨어요. 부르시면서 우리는 늘 이제 헌신으로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진정한 헌신은 내 몸을 드리는, 내 모든 몸과 마음 그리고 전 인격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윌리엄 보든이라고 하는 젊은이의 이야기를 끝으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윌리엄 보든은 1800년대 말 수십억 불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프린스턴 그리고 예일대학을 졸업한 아주 수재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부모는 세상의 모든 견문을 넓히라고 여행을 보내서 아시아 그리고 또 유럽, 아프리카를 두루 설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동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를 주셨어요. 너는 주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라. 그래서 그는 부모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이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선교사가 되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는 일기장에다가 남김없이 No Reserve라고 이렇게 썼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는 예일대학에서 여러 기도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정말 열심히 봉사했고 또 알코올 중독자들 그 밖에 모든 중독자들 위해서 이 예일 호프 미션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계속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그것이 한두 개로 시작해서 이 보든이 졸업할 때는 천 개의 모임이 되었고 정말 엄청난 그런 그리스도인,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기로,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다짐했어요. 그리고 졸업한 후에 이 윌리엄 보든은 중국 깐수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계획을 세웠다가 중동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 위하여 이집트 카이로로 가서 중동 말을 배우려고 하다가 결국 척추 수막염에 걸려서 한 달 뒤에 25살에 참 짧은 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늘 그의 일기장에 아까 말씀드린 남김없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와 후퇴없이 그리고 후회없이라는 세 글자를 남기고 그는 25살의 꽃다운 나이로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선교 한번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1000개의 모든 예일대학의 그 모임에 속한 모든 젊은이들이 세계 방방곡곡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19세기에 그 놀라운 이 복음의 점 열매가 맺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남김없이 후퇴없이 후회없이 이것이 아마 우리의 헌신의 가장 중요한 그런 아마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남은 여생 정말 남김없이 후퇴없이 후회없이 주님을 위해서 작은 것이라도 헌신하고 봉사해서 주님께로부터 칭찬받고 이 여인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전하라 이렇게 예수님은 명령하셨어요. 이 공간 복음 모든 이 네 개의 복음서에 다 이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아름다운 헌신, 정말 거룩한 낭비의 삶을 살았던 이 마리아의 헌신을 우리도 본받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